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한데, 여러분 사람에게 이제 지성이 있습니다. 지적인 속성이 누구든지 있으니까, 감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성인데요. 오늘과 또 이제 내일이 우리의 성탄절,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나 기독교의 이제 절기, 기독교에 있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은 아니지만 성찬식을 제정을 하실 때 성찬식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었던 것과 같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여러분 앞에 잠깐 봐주시면, 이 성탄이 아니라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는 이런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기억하라, 그 말씀이죠.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잊지 않는 것. 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이 사실을 떠올리고 이걸 잊지 않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새 노래라는 표현입니다. 새 노래. 이 시편에는 98편뿐만이 아니라 새 노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결국은 기념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도 새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또 복음성가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 복음성가가 나오면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서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곡조나 새로운 가사를 반드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새로운 가사라도 상관이 없고, 또 새로운 곡조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감격을 말합니다. 새로운 감동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던 가사가 똑같은 가사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그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 그거는 이제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옛날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기념을 하라, 기억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진리가, 십자가의 내용이, 진리의 내용이 2000년이 지나도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하니까, 작년과 그 작년과 똑같은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는 이게 새로운 감동이 우리 안에 있고, 작년보다 더 큰 감동, 작년보다 더 뜨거운 감격, 예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네.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 똑같은 고백이 말은 똑같은 고백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감격과 감동은 이게 새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새 노래입니다. 이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바로 이 영성입니다. 제가 아직 그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기억하는 걸 봐서 그때 받은 그 마음에 감동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17세기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수천 년이 흘러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불렀던 찬송을 내가 그때 수천 년이 흘러도 내가 그 찬송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감격으로 불렀던 찬송이 있다 이거죠. 그 찬송을 그때도 내가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시간이 100년이 지나든지 1000년이 지나든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했던 그 마음의 감격이 그게 식지 않고 식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이게 새롭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내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송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처음 불렀던 그 찬송을 그때도 또 새롭게 부르겠다 그 말씀이죠. 새롭게 새로운 감격으로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새 노래를 부르겠다 그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성탄절이 있었고 2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성탄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새롭게 맞을 때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우리의 감격은 작년보다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배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더 뜨거워진다 이것이죠. 더 뜨거워진다. 우리가 믿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쉬운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무리 우려내고 또 우려내도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진 사람은 끝없는 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감격이 우리의 고백 속에 시간이 갈수록 자꾸 보태지는 것이죠. 이게 자꾸 더 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은 이거는 단순 반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 반복은 뭔가 하니까 그 속에 감격이라는 것이 없을 때 그건 단순 반복입니다. 그거는 지루하죠. 단순 반복이라는 것은 지루합니다. 그런데 감격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단순 반복이지만 그 안에 감격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갈수록 감격이 더 보태질 때 그때는 여러분 단순 반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재진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재진술. 신학교 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재진술. 여러분 이 재진술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감격은 다른 것입니다. 그건 이제 뭔가 하니까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 거죠. 내게 와서 부딪히고 마치 내가 악기가 돼가지고 내 안에서 이게 공명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공명이 일어나서 내 안에 일어난 공명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뱉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감격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이거는 단순 반복이 아니고 재진술, 다시 진술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부모들에게 했던 명령은 바로 이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이다 이것이죠. 부모들에게,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 하신 명령은 이렇게 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려줄 때 어떻게 들려줘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단순 반복이고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부모 속에 부딪힌 감격이 있습니다. 그 부모 속에 있는 감격을 그 속에 담아야 돼. 이건 제 진술이다 이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20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러면 너는 대답을 해주라. 어떻게? 21절에 앞에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 여러분 제가 저기 번호를 매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조목조목조목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은요. 22절에 제가 어떤 구절을 읽었는가 하면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 기적이 이게 크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크고 두려웠다는 것은 누구의 감정일까요? 크고 두려웠다는 것은 누가 느낀 크고 두려운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크고 두렵게 느꼈다는 뜻일까요? 그럼 애굽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저기서 크고 두려운 기적이다, 크고 두렵다고 하는 저 감정은 누구 감정인가 하면 하나님의 감정도 아니고요. 애굽 사람의 감정도 아니고 이 말을 하는 부모의 감정입니다. 부모의 감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술하는, 재진술하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부모의 영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성이 뜨거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길에 데모할 때 피켓 들고 서 있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거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 돼? 나는 분노 안 하는데. 저분들은 왜 모든 국민들은 다 분노한다고 이야기할까? 그 모든 국민이 분노한다고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분노한다 그 말입니다. 본인이. 그렇죠. 예.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은 크고 두려운 일이었어. 라고 할 때에는 부모의 감정이에요. 부모의 감정.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이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때 이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녹음기 틀어놓으면 되죠. 왜 설교자가 필요할까? 여러분 설교자가 필요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인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 필요 없이 그냥 녹음기 틀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니까 단순 반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진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부모가 느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모가 느낀 감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쳐서 그걸 실어가지고 그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새노래다, 이게 새노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교재를 받았습니다. 그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고생했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하면 좀 죄송하지만 조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 하니라고 아주 그냥 그 틈 나는 대로 그냥 그냥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그거 안 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새벽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새벽기도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제가 좀 불쌍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아까 우리 윤준원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 이 안에 보면은요, 이전에 없던 게 하나가 있는데 각 과 끝에 그 주일학교 그 아이들을 위한 그 뭡니까,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이. 그 질문을 넣어놓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부모가 먼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소화가 돼가지고 이걸 자녀들에게 내가 이해한 말로, 내가 은혜 받은 말로 성경 말씀은 이런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그 부모가요 소화된 말로, 이게 이제 제 진술이죠. 단순 반복이 아니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앞에 그 하박국서 3장 8절을 한번 앞에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해서 성을 내심이니까. 저게 무슨 구절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그때 그 장면을 하박국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바다에 무슨 유감이 화가 난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 막 성을 내고 화가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섭게 달려와서 이 강들을 쪼개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저렇게 안, 그 이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한번 앞에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자, 이게 원래 이 모세의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서 달려와가지고 바다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시고 노여워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건 역사를 왜곡을 한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를 왜곡을 한 게 아니라 그 출애굽에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갈라놓은 그 역사, 그 역사를 이 선지자가 묵상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속에 감격으로 부딪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다 앞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송이 난 것처럼, 그래서 이 바다를 쪼개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 자기 속에 이해된 말로 재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으니까 하박국은 말하자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감격을 그대로 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는데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영성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영성이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의 영성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 지난해 2022년도에 보냈던 성탄절과는 또 다른 감격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내 감격을, 내 마음을 그 속에 담고, 예. 작년보다 더 뜨거운 영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절기를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절기의 영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왜 매년 똑같은 날, 똑같은 그 절기에 왜 우리가 그걸 반복을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거는 반복이 아니다 이거죠.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 반복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이다. 단순 반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새 노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질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이 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가 하니까 갈수록 우리의 감격이 커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믿음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면 그 20년의 이 시간이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눈을 닦고 이게 쳐다봐도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게 더 새롭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롭고 더 뜨겁고 더 커지고.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질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이혼을 했다. 왜 이혼을 했느냐? 질려서 이혼을 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야,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우리 오랫동안 우리가 교제했으니까, 야, 질린다, 질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렇게 안 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질려서 그러실까? 아닙니다.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멸망했느냐? 새 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감격이, 시간이 갈수록 감격이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질려한다든지 지루해한다든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2절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성경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죠. 예레미야 때 유다는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하는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고 옛날 성경에는 묘한 딸 이렇게, 저는 묘한 딸이 더 번역이 더 좋습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참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저 성경 구절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멸망을 시켜야 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멸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눈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묘한 딸입니다. 우아한 시온의 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뻐요. 하는 짓은 미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진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야. 여러분 저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냐?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교제한 지 한 1000년이 됐으면 진료할 법도 하고 더군다나 1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못된 짓 죄를 많이 지었으면 아유 이제 나도 지겹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질린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갈수록 이 하나님 백성이 예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커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커져야 되는 거죠. 커져야 되는 그게 뭔가 아니까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갈수록 그 넓이가 갈수록 그 길이가 갈수록 그 높이가 갈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갈수록 커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그 가정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 아니까 부부를 향한 사랑, 남편과 아내를 향한 사랑도 가면 갈수록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질리지 않고 갈수록 커지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갈수록 커지는 가정이 그 부부에 대한 사랑도 갈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갈수록 커지지 않고 정체가 된다든지 신앙이 오히려 약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과 아내를 향한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똑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새롭게 더 뜨겁게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가 결혼 사유하고 이혼 사유가 왜 똑같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느냐 저 사람 너무 사람이 과묵해 참 멋있어 근데 이혼할 때는 너무 재미없다 저 사람 결혼할 때는 너무 사람이 소신이 있는 사람이 돼 이혼할 때는 왜 저 사람은 지 맘대로냐 저 사람은 너무 냉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너무 차가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너무 검소한 사람이다 그걸 결혼했는데 저 사람은 구두쇠 쫌팽이다 결혼했던 그 이 사유하고 예, 이혼했던 사유가 똑같아요 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게 뭘 말하는가 하니까 상대방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문제 때문이다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변한 것은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탄절의 영성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우리 이걸 기대하십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정말 다시 아름답게 가꾸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